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말씀에 보면은 어떤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던진 질문 때문에 예수님께서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모든 것을 다 뺏기고 폭행을 당해서 거의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침 제사장 한 사람이 그리로 지나가다가 피투성이가 되어서 쓰러져 죽어 거의 죽은 것 같은 사람을 보고서 길에 버려져 있는 그 사람을 보게 되죠. 하지만 이 제사장은 멀찍이 피해서 지나가죠. 또 그 이후에 성전의 일을 하던 레위인도 그리로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멀찍이 돌아가는 장면이에요. 요즘으로 말하자면 목사님이 딱 보고서 죽은 것 같으니까 멀찍이 돌아가고 집사님이 보니까 보고서 이제 멀찍이 돌아간 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알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들은 이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돕지 않고 피해갔을까요? 레위기 21장 1절부터 3절 말씀해 보면은 죽은 자를 만졌을 때 부정해진다라는 그런 규례가 나와요. 율법이 나와요. 그래서 혈육이 아니면 만지지 마라. 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 규례는 당시 이 죽은 자의 사인, 죽음의 원인이 만약에 죽은 사람이 전염병으로 죽었다. 근데 이제 그냥 낯선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그 모르고 그냥 만지면 이 전염병이 옮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될 경우에 유대인 공동체 전체에 그 전염병이 퍼져서 유대인 공동체 전체에 큰 해가 될 수 있는 어떤 원인을 제공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당시에는 이런 규례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레위기 말씀을 잘 알고 있었던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래서 그 사람이 이미 죽었을 것으로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죽은 시체는 가까이 하지 말아야지. 이게 그 율법 때문에 그래서 안 만졌을 것이다 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그런 율법 규례를 잘 모르던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을 거의 이방인 취급했어요. 저 사람들은 율법을 버린 사람들,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혼혈족들 막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율법을 잘 모르던 사마리아인은 죽어가던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가까이 가서 그를 데려다가 상처를 치유해주고 주막 주인에게 돈을 주면서 그를 잘 돌봐주도록 부탁했고 또 세심하게 다시 돌아와서 자기가 다시 돌아올 테니까 만약에 비용이 더 들면 내가 갚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길을 떠났어요. 예수님은 율법교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겠느냐? 그러자 율법교사가 어떻게 말해요?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제사장도 아니고 또 레위인도 아니고 이방인처럼 생각했던 이 자비를 베푼 자가 진짜 이웃입니다. 그 사람이 선한 이웃이라는 얘기죠. 다시 말하자면 율법을 어긴 사람이 선한 이웃이고 지금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사람이에요. 자, 오늘 본문의 내용도 같은 선상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1절 말씀 보실게요. 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세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는데 그를 따르던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밀 이삭을 잘라서 곡식 알갱이를 손으로 손바닥으로 비벼서 먹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 규례를 범했다. 안식일 규례를 범했다는 얘기는 노동을 했다는 거예요. 추수를 했다는 거예요. 추수를 곡식을 베고 이걸 비비고 타작을 하고 뭐 이런 거랑 똑같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을 했다라고 그런 행위가 금지되어 있었어요. 그걸 비난했던 거죠. 예수님께서는 다윗이 이 사울왕을 피해서 부하들과 함께 도망 다닐 때 제사장 회에서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은 일을 말씀을 하세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성군이거든요. 이스라엘의 성군이고 메시아의 예표이기도 한 왕이었어요. 그런 왕이 율법을 어기고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그 진설병을 먹었다는 거예요. 부하들과 함께 배고픔을 해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이 안식일에 성전 안에서 노동을 할지라도 죄가 없음을 율법이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3절부터 5절까지 내용이에요. 안식일에 제사장은 성전에서 열심히 일을 하잖아요. 율법 범한 거 아니냐. 그런데 그것은 율법에서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율법을 범한 게 아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7절 말씀 보세요.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율법의 정신은 그 율법 자체가 아니라 자비와 사랑이다 라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9절부터 13절에서는 이와 관계된 또 다른 사건이 하나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거기 병든 자가 하나 있었던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지 안 고치는지, 병 고치는 것도 노동행위로 봤어요. 그래서 병도 고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병을 고치는, 예수님이 당시에 병자들을 고치고 그랬기 때문에 병을 고치는지 안 고치는지 그걸 보고 예수님을 정죄한다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거죠. 상식적이지 않죠. 지금 아파가지고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고쳐주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병 고치는지 안 고치는지, 병 고치면 노동행위로 보고 이걸 정죄. 근데 신기하지 않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뭐 특별한 의술을 행위를 하는 것도 아니고 기도해줘가지고 병을 낫게 하고 눈앞에서 초자연적인 일이 막 일어나는데 그걸 믿을 생각은 안 하고 예수님을 정죄할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참 이게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나의 비유를 말씀하시죠. 그들 사이에 종종 있었던 일을 예를 듭니다. 양 한 마리가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양 한 마리를 구덩이에서 끌어내지 않겠냐, 그 노동행위 아니냐. 그런데 그 양 한 마리 구덩이에 빠졌을 때 건져주는 게 다 너희들 그렇게 하고 있지 않냐, 이게 일상적으로 있었던 일이에요. 자,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12절이에요.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자, 안식일에 일을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안식일의 정신은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선을 행해야 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이 주일이 그 안식일의 정신이 있잖아요. 힘을 다해서 선을 행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먼저 있었습니까? 아니면 법이 먼저 있었어요? 어떤 게 먼저 있었어요? 사람이 먼저 있었죠. 사람이 먼저 나왔어요. 사람이 먼저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법이 따라온 거예요. 사람이 법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법이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법은 사람들의 생활을 돕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법 위에 사람이 있지 사람 위에 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율법이라는 것 역시 마찬가지예요. 율법은 사람들을 정죄하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돕기 위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의 정신이다 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법이라는 게 여기 뭐 예를 들어서 기초질서를 생각하는 횡단보도를 건너라, 신호등 지켜라 이거잖아요. 그 왜 있어요 그게? 그게 왜 있어요? 있는 이유가 뭐예요? 사람을 통제하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잖아요. 통제하기 위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잘못된 가치를 갖고 있는 거예요. 통제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안전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안전을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법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법이라는 게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지 사람을 통제하고 정죄하고 이렇게 벌을 주려고 법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이 법이라는 것은 언제나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라는 게 우리를 정죄하려고 말씀을 주신 게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고 온전케 하고 돕기 위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말씀은 우리를 위해 주신 거거든요. 우리는 그 말씀을 따르며 살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살려요. 회복해요. 온전케 해요. 그게 말씀의 기능이에요. 그러므로 말씀으로 여러분 누군가를 정죄하고 있다면 그런 건 우리가 중단해야 될 일이에요. 아, 저 사람은 이래서 안 돼. 저 사람은 이래서 안 돼. 아, 우리가 정죄하는 일에 바빠요. 저 사람은 이래서 안 돼. 아니에요. 오히려 그 말씀으로 여러분 이제는 누군가를 격려하고 돕고 칭찬하고 축복하고 온전케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신 이유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